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순서를 따라서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절대로 틀림없는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참 신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난관들에 부딪히고 난 연후에야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그가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색다른 특별한 계시 없이도 통상적인 방편들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그 확신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에게는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화평과 희락으로 넘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넘치며 또한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힘있고 유쾌하게 된다. 이 같은 것들은 확신에서 오는 당연한 열매들이다. 그러므로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결코 방탕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4절 참 신자일지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며 약해지며 일시 중단될 수 있는데 이 같은 일들은 그 확신을 보존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양심에 상처를 주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어떤 갑작스럽거나 강렬한 시험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에 빛을 숨기시어 그를 경외하는 자일지라도 흑암 중에 행하며 전혀 빛이 없게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활이나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의무에 대한 진실한 마음과 양심이 결코 전적으로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확신이 적당한 때에 소생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간의 심한 절망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버텨내는 것이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고 또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어도 그 당장은 그 부모를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자신을 지금 품에 안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 부모인지 아니면 이모인지 누군지 알지를 못하지요. 그러나 아이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부모의 관심을 받고 자라면서 그리고 이성이 조금씩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품어주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자신이 부모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중생한 자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 하나님에 의해서 중생한 그 당시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지를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 가운데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되면서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가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신자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늘 이런 충만한 확신 가운데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여기 4절에 보시면 때로 참 특별한 범죄에 빠지거나 때로는 갑작스럽고 또 강렬한 시험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로부터 돌리시는 듯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과연 구원받은 신자인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쭉 지나가다 보면 환한 태양빛 아래 길을 지나가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 그늘 밑을 지나가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터널 속을 통과하게 되는 이런 경험들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구원받은 신자가 늘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가 과연 구원받은 신자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선뜻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의심의 터널들을 통과하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나 그런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여기 4절 마지막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세 번째 줄 위에 보시면 제일 밑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확신이 적당한 때 소생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간의 심한 절망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버텨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정말로 구원 얻은 신자는 헷갈리는 내가 정말 구원 받은 자인가 아닌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들은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으로 늘 헷갈리는 것으로 늘 염려와 불안과 근심 가운데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소생하게 되고 비록 심한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참아 견디고 버텨내는 이런 모습을 분명히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내가 정말 참된 구원을 갖고 있는 소유한 존재인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은 가장 우선적인 우리의 신앙의 판단 기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 하는 그 여부는 신앙의 강도가 아니라 신앙의 진실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강도가 좋으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뜨겁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매우 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랬던 삶이 도무지 그 사람에게 있었는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런 삶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낙심의 나라간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완전한 신앙을 요구하지 않고 진지한 신앙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가 이것보다 훨씬 더 앞서는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한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그 어느 신자도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구원의 확신의 강도가 강하다고 해도 그 신앙이 진실하지 못하면 그토록 강력한 구원의 확신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 그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줬고 병도 고쳤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사실, 이 강도, 이 확신의 강도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죠.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에 보니까 어떤 자임이 드러났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임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확신의 강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확신의 성격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이 진실한 확신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은 그러면 언제 갖게 되느냐? 구원의 확신은 언제 갖게 될까요? 제가 앞서 어린아이의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아이가 자기 부모를 알아보는 때가 언제입니까? 5,60 정도 돼가지고 다 늙어서 아 이분이 우리 부모님이구나 그때 가서 알아봅니까? 아니면 어릴 때 알아봅니까? 그저 뭐 한 살이 되기 전에 부모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거듭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 사형수가 대통령으로부터 사면령을 받았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령을 받을 때 언제 사면령을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형수가 이제 완전히 교수형에 처해질 그때, 그래서 밧줄이 목에 내려왔을 그때 잠깐 그러면서 당신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그때 통보받게 되는 경우는 없지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자기 신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확신으로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혹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께 비로소 서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조바심이 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성경은 마지막 날까지 구원의 확신을 신자들에게 심어주지 않고 계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심어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전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 의식 속에 신자의 마음과 생각 속에 새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무엇을 근거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한 영혼은 끝까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교리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요. 결국 우리가 이런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런 모든 내용들,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 믿음, 회개, 중생, 성화, 견인, 이런 모든 이 구원에 관한 지식, 물론 이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 내가 미래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지금 신자가 살아가는 현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신자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없는데 앞으로 내가 그럴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는 좀 잘못된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구원한 영혼은 끝까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지요. 제가 믿음을 갖고 싶은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식과 알미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참다운 알은 참다운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중에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죄인이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게 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법이지요. 비록 내가 지은 죄가 많긴 하지만 하나님 그분이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내가 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사실을 믿게 되는데,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생기는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제일 신뢰합니까? 부모를 제일 신뢰하지요. 왜 그렇지요? 부모만큼 자녀만큼 그 부모를 잘 아는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믿지 않아도 자녀는 부모만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혹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해 주신다, 끝까지 나를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자녀들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지요. 우리 교회 그 표에도 보면, 현상교회 목표에 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지요. 하나님을 아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믿기 때문이에요. 아는 만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알고 믿지 않는 것에 결코 자신의 죄 문제나 자신의 영혼을 내어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의지에 거스리는 그런 일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고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이성으로 동의가 되고 내 마음으로 믿어질 때 실제로 내 모든 문제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그분께 가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 못 맡깁니까? 맡기죠. 왜 못 맡기는가? 실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된 신앙을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은 참된 신앙을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죄 문제나 자신의 영혼을 내어 맡기지 않습니다. 혹 내어 맡겼다고 해도 그 마음의 평안을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늘 염려와 근심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까? 믿음 없음의 증거죠. 그러므로 진리를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만이 의심을 몰아낼 수 있어요. 따라서 진실한 신앙을 갖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확신은 신앙의 열매라 할 수 있죠. 18장 3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말해요? 절대로 틀림없는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3절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이 같은 것들은 확신에 쏘는 당연한 열매들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확신 그 자체가 신앙은 아니지만 그러나 확신은 신앙의 열매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확신은요,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믿음의 뿌리로부터 생겨나는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확신하게 되지 믿음이 없는 자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과신이요 맹신입니다. 뭐 뜬금없이 믿을 만한 근거도 없는데 그저 주여 믿습니다라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광신이죠, 광신. 맹신이요 미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확신하는 것이 늘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봄에는 꽃이 피지요?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지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앙상한 가지만 남고 다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겨울 나무는 죽은 나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뿌리는 살아 있습니다. 꽃이 피기 전이나 열매를 맺기 전이나 혹은 잎이 다 져버리고 난 앙상한 가지라 할지라도 그 뿌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때로 신자의 삶 가운데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혼돈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때가 되면 우리가 살펴봤지만 소생하게 되는 것이 그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가 또다시 그 믿음이 소생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그 사람 믿음 없다 무조건 그렇게 단언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과 관계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신자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확신은요 감정으로 더 나올 수 없어요. 감정은 건강이나 날씨나 그 다음에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의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한 판단을 감정을 통해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늘 가변적이고 늘 부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벽기도에 나와서 고요하게 기도했을 때는 뭔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확신이 충만했다가 그 다음에 그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사업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막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이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라는 이런 혼돈들을 갖게 되는데 이처럼 감정의 근거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요 초속변이지요. 아침에는 구원받는 듯 했다가 그 다음에 낮에는 아닌 것 같았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느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느낌이 좋다. 아주 감각을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다 어떻게 느끼느냐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예배 어땠냐고. 아, 마음이 뜨거웠다고. 오늘 찬양 상당히 뜨거웠다고. 그러면 뜨거운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는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는가, 회개가 있었는가 그런 것들은 모르겠고 뭐 기도를 뜨겁게 했는가, 열심히 찬양을 불렀는가 그러면 뜨거운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서적 측면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앞서는 것은 이 지성적 자극이거든요. 만약에 지성의 근거에서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지성의 근거에서 감정이 반응하지 않고 뜬금없이 그냥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실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깨달음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자꾸 자기 감정 앞에 엎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몸에 이상 증세를 느끼게 될 때 건강 진단을 받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건강 진단을 받게 될 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해보셨겠죠? 예. 종합 진단은 못하셔도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그 진단은 해보셨겠죠. 그런 간단한 진단을 할 때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지요? 혹시 내가 어떤 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내가 불치의 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라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갖게 됩니다. 몸의 이상 증세를 느끼게 될 때 건강진단을 받게 되면서 이런 염려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의사가 건강진단 결과를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과는 달리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했던 것과는 달리 당신의 병은 뭐 특별히 죽을 병이 아니고 조금만 치료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었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지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느낌과 내 감정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 사역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의심들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때 큰 걸림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정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자신의 지은 죄가 용서받지 못했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죄의식을 우리가 버리게 될 때, 이 정죄의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될 때만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실 때 이런 정죄의식을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우선 우리는 이런 정죄의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양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베었을 때 손가락이 매우 아프죠, 그죠? 그러나 그 손가락의 아픔은 몸 전체의 건강보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람이 손가락이 아플 때 마치 몸 전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몸 전체의 건강에 비하면 손가락 통증 정도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죄의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의식을 갖게 될 때 이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지 못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정죄의식을 사라지게 만드시는가? 제가 그 아까 사형수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사형수의 예를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사형수가 이제는 나는 죽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확신을 언제 갖게 될까요? 간수가 와가지고 이제 당신 2월 11일 날 이제 노 대통령이 사면령을 내렸으니까 당신 여기서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이제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확신보다 더 큰 확신은 언제 갖게 되겠습니까? 간수 와가지고 죄수복을 벗기고 족쇄를 풀어주고 평상복을 입히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 아 나는 정말 살아갈 수 있구나 살아나갈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들이 지은 죄보다 크다라는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물론 그것을 통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 구원의 확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적으로 내 안에 적용이 되어서 실제로 내 마음의 죄의 짐들이 풀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루터가 그랬고 저도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도 그런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자의 마음 가운데 주관적으로 실제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정죄의식과 죄짐들이 벗어지게 되는 경험들을 신자로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린 신자만이 근심과 정죄감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고 영혼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하는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을 제일 못 지킵니까? 1계명을 못 지킵니까? 아니면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못 지킵니까? 제일 못 지키는 계명은 4계명이에요. 쉬운 계명 같지요? 안식하라는 계명. 그런데 그것처럼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는 한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물리적으로 뭐 어디 가고 뭐 사러 가는 그런 정도로 주의를 범하는 것만을 제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혼의 안식은 실제로 경험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 종노릇하는 상태 가운데 있고 죄로 인한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우리 양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발 뻗고 이렇게 편안하게 잠든다는 것, 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모든 염려와 근심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요, 단시일 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구나 그렇게 그 당장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8장 3절에 다시 보시면 절대로 틀림없는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래 놓고 참 신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난관들에 부딪히고 난 연후에야 그 확신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고 난 다음에라야 이 죄 문제, 정죄의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신자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빼앗아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신자가 갖고 있는 확신을 무디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어둠 속에 방황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 걸려 넘어가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견고히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고 거짓된 믿음의 근거들을 하나님께서 다 재버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교나 이런 성경공부를 하게 될 때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갈등하게 되는 것을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갈등이 생길 때 왜 기뻐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갈등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이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갈등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좋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대충 덮어두고 대충 그냥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좋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일수록 자주 열어보지요. 명절에 아이가 좋은 선물을 받으면 그것을 자다가 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엄청난 돈을 어디다가 놨으면 1, 2, 12월 가도 그게 잘 있는가? 잘 없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살펴보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그저 초보적인 신앙의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만 점검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점검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룰 때 때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싫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장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요즘 전도 방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이 전도 방법이나 그 다음에 사형리나 그 다음에 뭐 브릿지 전도, 뭐 다리 전도법 이런 것들을 가만 보시면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겠다라고 하면 영접 기도라는 것을 하지요. 주 예수님에게 따라하도록 만들지요. 내 마음에 오셔서 뭐 이러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면서 따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인스턴트 구원의 확신은 나중에 거짓된 구원의 확신으로 드러날 소지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습득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자꾸 내가 가지려고 하시면 안 되고, 불안하면 불안하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흔들리면 흔들린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지, 흔들리는 것을 흔들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참된 구원의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양 그렇게 스스로 여기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들어지면 신자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고 과연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라는 믿음의 증표들을 찾게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뭘 보시면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면 되지요. 여러분들 믿음 있습니까? 믿음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믿음 있음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증표가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비물질적인 것인데 여러분들의 믿음 있음이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믿음 있음에 대한 증거들이 있겠지만 그 증거들은 이런 것들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믿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를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의에 주리고 목말라는 자세를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안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근거 중에 또 하나는 행함입니다. 선행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죠. 신자의 변화된 생활이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이 구절 정도는 다 암송하지요. 그렇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안다 그랬지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음을 깨닫게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고, 물론 때로는 미운 마음도 있겠지만 기도하면 참 마음에 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체험. 요나단 에드워드는 일기를 썼다는 거 잘 아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요나단 에드워드의 그 일기를 책으로 지정을 해서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요나단 에드워드는 자신의 일기에서 자신이 했던, 경험했던 매우 독특한 경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737년 어느 날 요나단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숲속으로 가서 묵상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요나단 에드워드가 매우 신기한, 매우 참 신비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 이 체험을 일기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의 영광과 더불어 그분의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결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온유하고 인자한 겸손의 모습을 보았다. 너무나 고요하고 달콤하게 보이는 이 은혜의 광경이 하늘 위로 장엄하게 펼쳐졌다. 이러한 광경이 내가 생각하기에 한 시간 정도 계속되었다. 이 광경을 보는 동안 나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었으며 크게 소리를 내어 울기도 하였다. 영혼의 열정이 비워지고 소멸되는 것을 느꼈고 이것은 다른 방도로는 어떻게 표현할지 알 수 없는 경험이었다. 이렇게 요나단 에드워드는 자신의 일기에다가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에드워드는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었다고 일기에 쓰고 있습니다. 옛날대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당하고 하나님의 임재의식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속삭임의 음성들을 듣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들도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험들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관적인 경험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경험 자체가 전혀 없어도 좋은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제가 엊그제 군목 아시죠? 군목, 윤형준 군목이라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군목 목사님은 제가 대학 다닐 때 고3이었습니다. 제가 학생회를 맡았거든요. 제가 중고등부를 관할을 했는데 그때 중고등부 사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부 사역자가 설교만 하고 그 외에 모든 거니까 사회로부터 그 다음에 분방공부 뭐 모든 것을 제가 그때 다 이제 주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나름대로 이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큐티 아시죠? 콰이트 타임. 그것을 1985년도부터 제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열심히 아마 특심했던 것 같아요. 고3들을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면 6시부터 난로에 고3들을 다 둘러 앉혀가지고 제가 큐티 모임을 주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3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요. 제가 뭐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잘 돼서 하는 말은 아니고 어쨌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사람은 치과의사로 미국에서 닥터가 되고 거기서 지금 살고 있고 또 한 학생은 고분자공학을 전공해서 미국에서 역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셋은 목사가 됐고 그 다음에 둘은 지금 또 여러가지 또 기업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윤영준이라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잃어버렸던 과거의 기억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재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몰랐던 사실을 저도 잊어버렸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쭉 하는가 들어보니까 하여튼 그때 새벽 기도에 나와서 큐티 모임을 그렇게 열심히 인도해 주신 일,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월 24일 날 저녁에는 대개 저희들이 어릴 때는 올라이트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냥 놀았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그 밤새도록 놀다가 그 다음에 25일 아침에 새벽 기도에는 못 나가고 늘어지게 자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아이들한테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시내 나가서 전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 전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아이들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다 그래요. 제가 까먹었던 사실입니다. 그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군목이 된 거 이런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저한테 형님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내가 과거에 그랬는가 하면서 이전에 저의 모습을 한번 되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역사는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도 중요한데 내가 믿으면서 내 삶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했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하죠. 어떻게 믿어왔는가?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 그런 체험들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정서들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갖게 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신앙을 체험하게 될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구원의 확신을 신자의 의식 속에 새겨주시는 분이 누구냐? 누구지요? 여기 뭐라 그래요? 18장 3절에 이것을 새겨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 줄 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그가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색다른 뭐 특별한 계시가 없이도 통상적인 방편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신자의 마음 가운데 신자의 의식 속에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그 의식을 새겨주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찾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신자 안에는 무엇이 내주하시죠?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기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가하신다 그랬죠? 그냥 증가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님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가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가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증가하신다는 말인가? 아니면 우리의 영에게, 우리의 영혼에 직접 증가하신다는 말인가?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말과 느낌, 어떤 인상으로 직접 우리 영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증가하신다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구원을 간접적으로 확신하도록 하신다는 말인가?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 다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주 어려운 성경 구절입니다. 성령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데 그분이 우리 영혼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통해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가하신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게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함께 일어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속삭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해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역사하셔서 내 영혼이 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일들을 또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함께 행하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가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에 대해서는 도무지 의심하지 않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데 이런 확신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증가하시는 자만이 갖게 되는 확신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관계에서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은 구원받은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항상 구원파에서 뭐라고 기존 신자들에게 도전하지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 이런 도전적인 질문 앞에 믿음의 뿌리가 흔들거리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이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와 물가에 가서 씻으라. 그래야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경이 실로와 물가에 가서 눈을 씻으니 눈이 떠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이때가 안식일이었는데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했냐라는 그런 공격적인 질문도 하면서, 특별히 정말 이 소경이 정말 소경이었는가 아니면 소경이 원래 소경이 아니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정말 날 때부터 소경 맞는가? 그리고 부모를 불러다가 그 어머니한테도 그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귀찮았습니다. 그러자 소경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의 눈을 뜨게 한 분은 죄인인지 은인지 뭐 그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그러나 내가 딱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이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 그것만큼은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내가 언제 어느 때 뭐 수련회 때 그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니고, 더 중요한 대답은 뭐겠어요? 내가 이전에 없던 깨달음과 자각이 내게 있다는 거지요. 내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요, 이전에 없던 영적 자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삶을 반성할 그런 그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통제 장치가 자기에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막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삶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자신이 이전에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였는지를 깨닫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를 보면 그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소유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에 대해서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성도가 내가 지금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그런 확신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이것처럼 참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수십 년 동안 믿었고 직분자고, 그런데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도무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확인을 할 때 참 마음이 씁쓸해지고 안타까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구원에 이르는 지식, 우리가 쭉 살펴봤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부터 17장까지 살펴봤던 그런 모든 구원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참 알면 우리가 믿게 되죠? 믿게 되면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천국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새 생명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가 이런 어리고 힘든 패역한 삶을 살면서도 참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요.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숨은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또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져서 참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해서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연약한 무릎을 붙들어주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가 아니라 우선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